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복원을 논의하는 회담에 참여한다고 미 국무부가 2일 밝혔습니다. 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2015년 이란 핵합의 준수에 대한 문제 파악을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파트너들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어려운 논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돌파구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전한 진전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합의 준수를 위해 해야 할 핵 프로그램 조치와 미국의 핵합의에 복귀해야 할 제재 완화 조치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에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회담은 오는 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미국과 이란,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들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이란이 참석하는 어떤 회담에도 참석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는 어떤 핵 합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는 6일 빈에서 핵 당사국이 만나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대표는 2일 EU는 중국이 자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국가 및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외국 특파원들이 국경을 초월한 정보를 전달하고 EU와 중국 간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BBC 방송의 존 서드워드 기자 인터뷰 이후 나왔습니다. 서드워스 기자는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족들과 타이완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중국에 있을 당시 당국의 협박과 방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위축하며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전례 없는 방역 조치로 인해 외국 외교관들이 대부분 평양을 떠나 현재 대사 9명이 남았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 대리만 남아있다면서 기능을 계속하고 있는 대다수 대사관의 인원도 최소로 축소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미 영국과 베네수엘라,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군관들은 폐쇄됐고 국제인도주의 외국 직원들도 모두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평양에는 현재 외국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다 합해도 290명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군을 증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포함해 서방 동맹국들과 이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군사훈련과 국경 인근에서 도발을 전통적으로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체결한 휴전협정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고속열차 탈선 사고로 승객 50여 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2일 오전 9시 28분경 동부 화렌칭수이 터널 안에서 열차가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는 수도 타이페이에서 남동부 도시 타이퉁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중국 선박이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일본 정부가 2일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미나미 코지마 섬 앞바다에 중국 선박 두 척이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야구가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체 경기의 절반 이상을 줄였고 관중 없이 치러야 했던 지난해를 지나서 올해는 30개 구단에 예정된 모든 경기를 치른다는 계획으로 지난 1일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2021 정규 시즌 문을 열었습니다.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코로나 감염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장에 따라서 관중 수를 줄이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각 팀이 계획된 162경기 모든 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들도 타석에 선 선수들도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다이아몬드 구장에 서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2021 메이저리그 야구는 어떤 선수들에게 기대를 두고 있을까요? 개막전 첫날 경기를 치르는 26개 팀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뉴욕 양키스 투수 게릴 콜과 맞선 한국인 선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3년 연속 개막전 선발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는데요. 류 선수 외에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 등 미국 메이저리거들과 또 빅리그에 도전하는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 미국 프로야구의 열기,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스포츠 전문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ABC 오늘 뉴스 용어는 수혜지 운하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지난달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초안 가결을 통해서 예고됐던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홍콩의 역사와 정치제도 또 최근 동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3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 내립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고요. 30에서 8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또 장진과 강원도 장전 삼지연은 3에서 8cm 정도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0도에서 시작됩니다. 개성은 12도. 눈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삼지연은 4도까지만 오르겠고 개성은 16도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 서해도 0.5에서 3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9도에서 15도, 신의주 8도에서 14도, 개성 12도에서 16도, 원산은 8도에서 11도입니다. 함흥은 7도에서 11도, 청진은 5도에서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에서는요, 6회 말 전에 선수들은 공수 전환을 준비하고 스태프들은 경기장 바닥을 구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때 이 음악이 흐르고 스태프들이 춤추며 정리를 하고 관중들도 환호하면서 춤을 춥니다. 빌리지 피플의 YMCA 듣고요. 오늘 소식 만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쿠데타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무선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유럽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이 너무 느리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가 지적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고요?
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일부 지역, 또 크림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크림반도의 강제 병합이 지난 2014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와 탱크와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강제 병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돈바스 지역에서 양측 간의 교전이 벌어지면서 크림반도 사태 같은 게 또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돈바스 지역이 어딥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 이 러시아와 접경한 곳입니다. 이곳은 친러시아 성향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들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자신들도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이른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요.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크림반도 상황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당시 크림반도도 이 친러시아 성향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러시아로 귀속할지 묻는 주민 투표를 치를 정도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갈등이 잦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병력을 지원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무력 충돌과 강제 병합으로 이어졌고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당시 그 충돌로 사상자도 많이 났었는데요.
맞습니다. 양측 간의 교전으로 14,000명가량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규모가 상당했다면서요?
네, 특히 26일의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이 박격포탄과 수류탄 등에 오가는 치열한 공격이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도발은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나토 동맹국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31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계속되는 도발에 직면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이 성명은 밝혔습니다.
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우크라이나 합참의장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같은 날 루슬란 콤차크 우크라이나 총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동유럽 지역의 최근 안보 환경을 논의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또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과도 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 합참의장실이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양측은 이 통화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앞서 미국 유럽사령부가 지금의 상황을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유럽사령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화상 기자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또 무선 인터넷을 차단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얀마 군부가 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무선 광역대 인터넷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무선 인터넷 사용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미얀마 시민들은 지금 그 휴대전화, 휴대기기죠.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도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는데요. 군부는 이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보낸 지시문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중단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중단을 하는 겁니까?
네, 군부는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 중단 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에 인터넷 차단과 복구를 반복하면서 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내놨다고요?
네, 유엔 안보리가 이를 늦게 미얀마 사태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에 이어서 1일에도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예, 성명에는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안보리는 성명에서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는 미얀마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경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걸 강력히 규탄했고요. 또 미얀마군의 극도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양측 모두의 자제도 촉구했습니다.
네, 안보리 성명에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경고 이런 문구는 없네요.
네, 성명은 다만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앞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확실하며 단합한 대응을 촉구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윈민 대통령을 포함해서 구금자들의 즉각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네, 수치 국가고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치 국가고문은 수출입법 위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떤 혐의입니까?
네, 로이터통신이 수치 국가고문의 변호인을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수치 국가고문에게는 공무상 비밀 엄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개로 늘어났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런 혐의들이 모두 인정되면 수치 고문이 최장 38년 수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금 75살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종신형입니다.
네, 시민들의 저항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맞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RPH를 지지한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CRPH는 이를 2008년에 제정된 군부 헌법 폐기를 선언하고요. 4월 첫 주에 국민 통합 정부가 공식 출범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네, 한스 클루게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이를 성명을 내고 유럽 내 코로나 백신 보급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고 백신 보급에 장애가 되는 걸 줄이며 보유한 백신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라고 클로게 국장은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유럽 안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역내 인구가 9억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10%만 첫 번째 접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4%인데요. 클루게 국장은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클루게 국장의 지적처럼 유럽 내 이 백신 보급 속도가 이렇게 느린 이유가 뭡니까?
네,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백신 주문과 수입이 일단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백신 생산이 지연됐고요. 혈전 문제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독일 등 일부 유럽 나라가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게 이익이 더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최근 유럽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WHO에 따르면요, 지난주 유럽에서는 신규 확진자 160만 명이 나왔고요, 2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WHO는 유럽 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큰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유럽은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WHO는 역내 사망자가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4,5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럽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아직 봉쇄 조처를 풀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WHO가 유럽에서 관할하는 50개 이상의 나라 가운데서 약 27개국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 조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프랑스가 다시 봉쇄 조처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 번째 전국 봉쇄 조처를 단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로 오는 5일부터는 프랑스 내 학교들이 3주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네, 프랑스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는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교통부와 에너지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에게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홍보와 입법 교섭을 주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일 열린 첫 강요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이 소비자들한테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관해 연방 대법원이 합법으로 판결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강요 회의를 주재했네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백악관 이스트룸 행사장에서 이 각 부처 장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강요 회의였는데요. 이 웨스트 윙 쪽에 있는 회의실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넓은 행사장을 택한 것은 코로나 방역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장관들은 행사장에서 테이블 여러 개를 붙여서 커다란 사각 대형으로 각자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앉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정면 가운데 자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 첫 강요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어떤 소감 밝혔습니까?
네, 이것이 정말 미국 같은 모습이다라는 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 강요들의 다양성을 언급한 건데요. 첫 흑인 국방부 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장관, 또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첫 강요인 피트 브러저지 교통부 장관, 그리고 첫 원주민 강요인 뎁 할랜드 내무장관, 또 첫 여성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장관 등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하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각은 대다수가 백인 남성이었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전날 공개한 2조 달러 규모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홍보 책임을 강요 5명한테 맡겼고요. 둘째, 이 취임 직후 단행한 미국산 제품 구매 행정명령인 바이 아메리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강요들한테 지시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계획 홍보 책임을 맡은 강요들은 누굽니까?
네, 피트 브루저즈 교통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마샤 퍼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그리고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이렇게 5명입니다. 이들 5명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홍보입니다. 이 투자 계획의 세부 사항을 미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필요성과 효능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데 책임을 갖고 일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장관 5명한테 당부했습니다.
네. 자, 해당 장관 5명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관해서 할 일,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둘째는 의회와의 교섭입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실제로 집행이 되려면 의회에서 근거 법규를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야당인 공화당에서 지금 이 법인세와 고소득층 세율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장관 5명이 의회와 교섭하는 일을 주도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그 인프라 투자 계획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지은 지 오래된 미국 전역의 도로와 교량, 수도관, 통신망 같은 것들을 현대화하는데 총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이 경기 부양 그리고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사업인데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도 확보하고 충전소도 50만 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과 제조업 지원금도 마련했는데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혁신적인 경제를 건설하게 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두 번째 사항도 볼까요?
네, 바이 아메리칸 진행 상황을 각 부처가 점검하라는 내용입니다. 연방정부기관들이 구매와 조달을 집행할 때 미국산 제품과 미국산 용역을 우선 배정하라는 행정명령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인 지난 1월 25일 서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점검을 해서 다음 강요회의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말했습니다.
네, 첫 강요회의에서 나온 지상 두 가지가 모두 경제에 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미국산 구매 모두 경제 분야 현안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한테 1인당 최고 1,4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등 시중에 돈이 많이 돌도록 했는데요. 이어서 정부가 이번에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어떻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뉴욕 증시에서 2분기 첫 번째 거래일이었던 이날 4월 1일 주요 대기업으로 구성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18% 오른 4,019.87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해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같은 날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공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64.7%를 기록해서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충격을 딛고 회복할 거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시장이 정상화돼야 안정적인 회복세가 지속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라진 일자리가 아직 충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앞으로 대다수 학생이 등교 수업을 재개하게 되면 그동안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들이 구직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고용 환경이 더 나빠질 거라는 우려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 방금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요?
네. 지난 3월 27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71만 9천 건에 달한 것으로 1일 공개된 노동부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전주 조정치인 65만 8천 건보다 무려 6만 1천 건이 늘어난 건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 통계에서 한 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또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아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실업수당이라는 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겠다고 새로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이 고용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주 노동부가 이 실업수당 수치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수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경제 매체들이 전망한 67만 7천 건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아울러 70만 건도 다시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보급 상황이 좋아지고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경제 회복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해설했습니다.
네, 아직 고용시장이 코로나 사태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지난 2019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평균은 약 21만 8천 건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한때 690만 건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이후 점차 줄다가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5만 8천 건을 기록했던 이 2주 전을 제외하고 계속 70만 건대에서 90만 건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요, 어떤 식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방역을 위한 봉쇄 또 영업 제한 조치가 진행되면서 이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업체가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이렇게 실업인구가 한꺼번에 증가하면서 연방정부가 추가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300달러씩 지급하는 중입니다.
네네. 자, 코로나 사태 이후 없어진 일자리 얼마나 됩니까?
약 2,20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당국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직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만 회복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없어진 일자리들이 예전처럼 복구가 돼야 실업 인구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당국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터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하룻밤새 실현될 일은 아니다라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시장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일자리 수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어느 정도 복구가 될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3월에 고용통계가 2일 발표됐는데요. 한 달 동안 비농업 분야 일자리 약 90만 개를 추가했습니다. 전달인 2월 조정치 46만 8천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 67만 5천 건보다도 월등히 많은 일자리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새로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6%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달인 2월에는 6.2%였었는데요. 연말까지는 실업률이 4.5%까지 떨어질 걸로 연준이 내다봤습니다.
네,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경제 전반에 아주 좋은 신호인데 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올해 6.5%까지 성장할 걸로 연준이 예상했습니다. 앞서 전망치로 내놨던 4.2%보다 크게 높여서 잡은 건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후퇴했던 국내 총생산 GDP가 미국에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한 전망치였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 흐름이 몇 년간은 이어질 걸로 연준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내년 성장률은 한 3.3%, 내후년 성장률은 2.2%로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네, 인터넷 사연절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이 사용자들한테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게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연방대법원이 1일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9-0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소니아 소토마이로 대법관은 이 관련 법규가 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이런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죠.
네. 이 페이스북 계정에 의심스러운 접속, 이 로그인이 발생하면 이 계정 주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통보해주는 조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몬태나주에 사는 노아 두기드라는 남성이 이런 문자를 반복해서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두기드 씨가 페이스북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면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주도했었습니다.
네. 이 두기드 씨가 소송을 낸 법적 근거가 있겠죠? 어떤 겁니까?
네. 전화소비자보호법이라는 연방법규입니다. 그는 1991년 제정된 법규인데요. 이른바 로보콜 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로보콜이란 건 주로 기계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자동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품 판매나 판촉을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사법기구 등을 사칭해서 돈을 빼내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까?
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두기드 씨 측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페이스북 측이 승소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두기드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페이스북 측이 여기에 상고해서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결국 페이스북 측의 최종 승리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페이스북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요?
네, 페이스북이 문자를 보낸 기술이 전화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보통 로보콜을 거는 방식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정하거나 전화번호 목록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요. 페이스북이 보낸 문자는 이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이라고 대법원은 명시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로보콜의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법을 바꾸는 의회가 담당할 일이라고 대법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기드 씨의 주장은 나는 페이스북에 가입한 적이 없다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두기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전에 쓰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가입했을 가능성을 페이스북이 주장했고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 번호를 전에 쓰던 사람이 관련 문자를 받는데도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원고 측과 소비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세르게이 램버그 변호사는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휴대전화를 가졌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이번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소비자 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네, 30년 된 전화소비자보호법에 기대는 것밖에 원치 않은 전화나 문자를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이 Do Not Call List라는 게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donotcall.gov에 전화번호를 등록시키면 원치 않는 홍보나 판촉 연락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 donotcall 리스트에 개의치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면서 스웨즈 운하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선박 통항이 중단됐습니다. 스웨즈 운하의 통항 중단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났고 세계 무역 화물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스웨즈 운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스웨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인공수로입니다. 스웨즈 운하의 길이는 193km로 북쪽 입구는 포트사이드 그리고 남쪽 입구에는 스웨즈항이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 관리청 SCA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운하의 폭은 11m 깊이에서 205m에서 225m 사이입니다. 또 운하 최고 수심은 24m에 달합니다.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재화 중량 톤수는 24만 톤입니다. 재화 중량 톤수는 선박이 가라앉지 않고 실을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뜻합니다. 스웨즈 운하는 19세기 프랑스 사람인 페르디낭 드레세프가 세운 스웨즈 운하 회사가 건설했습니다. 1859년에 시작된 공사는 1869년까지 10년이 걸렸고 운하는 1869년 11월 17일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운하가 개통한 뒤 프랑스의 이웃나라인 영국 정부가 스웨즈 운하 지분을 인수했고 이를 계기로 스웨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2 years ago, Britain agreed to withdraw her troops. The canal would become Egypt's property in 1968.
이게 시간이 흘러 1952년 이집트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가말 압델 나세르가 1956년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영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해 10월 2차 중동정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파로 운하 내 선박 통항이 중단됐다가 이듬해 다시 개통됐습니다. 또 스웨즈 운하는 1967년에 다시 통항이 중단됩니다. 이해 벌어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이었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자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 통항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봉쇄됐던 스웨즈 운하는 1975년에 가서야 다시 개통됐습니다.
Egypt has completed the expansion of the Suez Canal, a massive three-year project finished in just one.
스웨즈 운하를 처음으로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1870년, 운하 내 선박 통항수는 연 486회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966년엔 하루 평균 58회로 총 2만 1250회를 기록했고, 지난 2018년에는 연 18,174회를 기록했습니다. 스웨즈 운하는 원래 좁아서 두 선박이 양방향으로 통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운하 중간에 새로운 수로가 개통돼 양방향 통항이 가능해지고 운하 통과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세계 교역량의 12% 정도가 스웨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스웨즈 운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페스트폴의 Out of My Head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초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인데요. 앞으로 홍콩의 정치,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홍콩의 역사와 정치제도 최근의 동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홍콩 행정구역.
한때 동양의 진주라 불리던 홍콩은 중국 남동부 끝자락 양쯔강, 황강과 함께 중국의 3대강이라 불리는 주강의 삼각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콩은 크게 신제와 카오롱, 홍콩섬 3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8개의 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국 본토인 광둥성 선전시와 붙어있는 신제는 9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정구역이고요. 주룡반도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카오롱은 5개, 홍콩섬은 4개의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제는 중국 본토와 붙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오롱이나 홍콩섬보다는 영국식 색채가 덜한 편이고요. 주요 지역이나 관광명소는 대부분 카오롱이나 홍콩섬에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서 하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행정의 중심지는 홍콩섬에 있는 센트럴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정부청사와 입법회를 비롯한 관공서들과 여러 외교 공간들이 있습니다. 센트럴은 또 홍콩의 핵심 상업지구로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들어서 있는데요.
Occupy Central organizers launched their protest campaign.
지난 2014년에 이른바 우산혁명, 또 2019년에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의 뜨거운 현장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곳이기도 합니다.
풍문의 역사를 가진 홍콩.
홍콩은 19세기 중반에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하량, 조차됐습니다. 홍콩섬과 카오롱은 하량, 즉 영국에 넘어간 거고요. 신제 지역은 조차, 쉽게 말해서 영국에 빌려준 겁니다. 1898년 7월 1일, 당시 영국은 청나라와 99년간 신제 지역을 조차하기로 조약을 맺었는데요. 조차 만료 기간은 1997년 6월 30일 자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에는 공산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섰고요. 영국과 중국은 홍콩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양국은 1984년 이른바 중영공동선언이라고 불리는 홍콩 반환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조차기간이 끝나는 신제지역뿐만 아니라 하량한 홍콩섬, 카오룸까지 다 중국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근간, 일국양제의 원칙과 자치권 보장.
홍콩 반환이 구체화되면서 100년 넘게 영국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자유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누렸던 홍콩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도 커졌습니다. 양국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50년 동안은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는데요. 즉 중국과 홍콩은 하나의 나라지만 2047년까지는 홍콩이 이전에 누렸던 자본주의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헌법이나 법규는 홍콩에 적용되지 않고 홍콩의 헌법 역할하는 기본법이 따로 제정됐고요. 이 기본법에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함으로써 홍콩 반환협정과 일국양제의 원칙을 깼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콩의 선거제도에까지 손을 대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선거제도.
홍콩의 수반인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규모를 기존의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인원은 국가기관의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기존 선거제도에서는 입법회 의석이 총 70석으로 35석은 주민 직접 선출, 35석은 각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은 개편을 통해 이를 90석으로 늘리는 대신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석은 20석으로 줄였습니다. 또 40석을 선거위원회가 직접 임명하기로 하는 등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의 야권 정치인들의 정계 진출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지난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에 미국 홍콩 정책법을 제정해서 홍콩 반환 후에도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는 한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의 분야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대우하는 특별 지위를 부여해왔습니다. 단 이 법은 국무장관이 의무적으로 홍콩의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만일 홍콩이 충분히 자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Today I also signed an executive order ending U.S. preferential treatment for Hong Kong.
미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에 대한 특별 우대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홍콩 민주화 탄압과 관련된 개인, 기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개인과 단체의 제재를 단행하는 한편 홍콩 주민들을 위해서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등 우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 문제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50년 동안 보장하기로 했던 홍콩 자치와 일구양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취임 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타이 대표는 지난 3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매긴 고율의 관세를 당분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서 29일에는 미얀마와의 교역협정 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 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대표이자 첫 아시아계 대표입니다. 타이 대표는 1974년생으로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서 중국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본토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타이완에서 성장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타이완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매체 등 일부 언론들은 그녀를 타이완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이 대표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란 타이 대표는 미국 명문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타이 대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대표부에서 통상 법률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대중무역을 주로 담당했고 2014년에는 대중국 무역법규를 집행하는 수석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타이 대표는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을 세계무역기구에 여러 차례 제소하는 등 대중국 강경파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에 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통 타이 대표를 무역대표부 대표로 낙점한 것은 대중국 무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중국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타이 대표가 향후 대중국 무역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홍콩의 정치 제도와 최근의 동향 등을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네, this is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에 개봉한 나를 차버린 스파이 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스파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바람에 스파이 세계에 몸담게 된 오드리. 오드리의 생일날 그녀의 남자친구는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으로 모자라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 때문에 오드리와 그녀의 절친 모건은 임무 수행을 위해 유럽 전역을 누비며 범죄자들과 맞섰는데요.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Own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shocked.
Melvi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Own it. Own 하면 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뜻 외에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 admit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친구가 오드리에게 한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넌 정말 멋진 여자야, 인정해 라는 뜻이 되겠죠? I want you to accept it.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었던 오드리. 얼떨결에 주어진 스파이 임무와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 덕분에 국제 범죄자들과 싸우는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며 오드리는 자신감을 키웁니다. 모건이 오드리를 위해 해준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This is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shocked.
Melvi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I want you to own it. 받아들여, 인정해. Accept it.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도리스 데이의 Whatever will be, will be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Here's what she said to m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What will be, now I have children.